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죠.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오늘도 당신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전해질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 듣는 자의 마음에서 또 삶으로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나선 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 두 주간 요한삼서에 그려진 완전히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칭찬받은 사람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그리고 질책받은 사람 디오드레베. 우리는 무엇이 그들을 그리 만들었나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부류 중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에게 칭찬받은 사람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받게 하셨는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잘 예비된 자들 그때에 맞추어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쓰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제의 좋은 예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두에게 칭찬드릴 만한 삶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맡을 부분들을 삶에서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맡은 사명 충직히 잘 감당해보는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이들에게 어떠한 사명들이 어떻게 주어질지 또 무슨 역할일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한 예시를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 1절 초반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제자는 복음을 들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지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의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아졌을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3,000명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 말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남성만 5,000명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두 구절의 숫자만 단순히 조합해도 8,000명,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이상 되어지지 않을까 단순한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마 2만에서 2만 5천명까지도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몇 명이나 모였는지가 중요한 이유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가 많아졌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요 더 자세하게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군중들이 많아졌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특정해서 말하죠. 그럼 이 제자 뜻하는 사람은 무슨 또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의 제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데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마데테스의 뜻이 당시에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냥 배우는 사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당시의 제자란 여러분 이 마데테스는 스승에게 무엇인가 배우기를 결심한 사람인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스승에게 완전히 결속시킨 사람, 완전히 연결시킨 사람이라고 하는 이해가 이 마데테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학생이 되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뭔가를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마데테스는 훨씬 더 깊은 내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서 스승의 삶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닮으며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 제자 원문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처럼 돼가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회중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근데 예수를 닮고 또 닮아가고 있는 이들의 증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 그리 생각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난 이 귀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이러한 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의 말씀은 힘을 얻을 것이고요, 예수의 이름은 더욱 영광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더 넓게 확장되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닮은 제자에게 그것 말고 영적으로 유익한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각각의 공동체에 처해진 어려움과 갈등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온전한 제자들의 증가를 언급한 누가, 그런데 1절 중반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한 상황을 지금 다룹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의 첫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갈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제사역하다가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공동체는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유대교적인 전통과 또 그러한 방식들을 지켜온, 연결해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구제사역이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유대교 공동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당시에 구제사역을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 하루 14기분에 해당하는 식비를 지급하는 사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한 주간 버틸 수 있는 식비를 지급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러한 사역이었는데, 구제였는데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굶주린 이웃들이 그릇을 가져오면 거기에 음식을 담아주던 사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유대교의 전통적 사역, 그 구제의 의지를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제사역이었는데요, 이들의 구제사역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헌신되어진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 공동체는 한 주에 한 번 금요일에 사역했는데 다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 구제를 매일의 구제로 행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제 사역을 매일 했을까요? 유대교 공동체가 했다라고 하는 한 주에 한 번 구제 사역했다라는 것도 실로 대단한 사역입니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피딩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 한 주에 한 번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새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일 이 사역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이는 오래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내가 일상에서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길기는 하지만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땅 안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부터 구제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제의 사역에 대해 더 높은 차원의 섬김을 요구하셨더랬지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사역을 통해 행여 스스로 높아질 마음과 행동은 자제하고요. 은밀하고 겸손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권고에 따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를 매일같이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지식만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명령을 삶에서 구체화하여 내가 진정한 제자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구제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사역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줄인 자를 먹여 배부르게 하는 일은 귀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노숙자 구제 사역을 나갑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간혹 음식을 받는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좋은 음식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당신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그 인사로 족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사역을 할 때면 간혹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이전에 덜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린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말씀 가르치고 주는 게 먼저여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신명기 말씀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조건으로 밥 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다른 조건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먹일 때 높아지고 교만해질 우리의 마음만 다잡으면 될 것입니다.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시장통에 칫솔이 없어서 이빨이 썩는 아이들에게 칫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 물이 센 물이어서 이빨이 빨리 썩기도 하고 가난하니 치약 칫솔 살 돈이 없는 애들 시장에서 그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하다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핀잔 듣게 되었습니다. 치약칫솔 말고 성경책 줘야 한다. 말씀 먼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빨이 썩어서 단단한 과자 먹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비닐봉투 하나 시장에서 10원, 20원 팔아서 장사 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는 아이들 보면 그런 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나누어 받은 것으로 그 주일에 선교사님과 그 교회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베푸는 사역에 너무나도 인색해졌습니다. 분주한 삶이고 강박한 삶이고 모두가 어려운 삶이니까 그러라고는 치지만 근본적인 생각부터가 달라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주약시하고 경멸하는 상황까지도 털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오랫도록 청년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밥만 먹이지 말고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애들 물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치고 고기 한 근, 상추 한 장 사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이 교회 봉사라도 하려고 치면 그제서야 그들 믿음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타국에서 누군가 자기를 위해 밥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동받고 고마워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먹이는 그 과정들. 물론 그렇게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강박한 삶의 마음이 열리고 메말랐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예수 믿고 영접하고 복음 들었던 이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나는 주를 사람에게 베푸는 것일 뿐이지만 이후는 그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사역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는 사역에 좀 더 힘내보는 우리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주머니는 비어가고 내 삶의 곳간도 허전한데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고 예수님의 권고입니다. 여러분, 구제의 사역은 교회 태동 때부터 시작한 사역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몇 주 광고했지만 구제사역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이를 잘 감당해보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모아주신 정성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누구의 몫이 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지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들이 베푸시는 것에 복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닮아가기를 원한다. 우리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구제의 사역.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이 사역도 잘 감당해 볼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러한 귀한 구제의 사역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으니 더 큰 일입니다. 헬라파 유대 과부들이 구제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말하여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체적인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구체적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앞선 배경들 누가가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으로 짐작해보자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한 만큼 아마도 구제사역의 대상도 많이 그렇게 급히 늘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역할이나 구조나 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리라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갈등이 빨리 수습되어졌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불만이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고 그 갈등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사이는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촉발로 하여서 그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 일을 잘 해결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류의 일들이 없도록 좋은 방법을 잘 제시했었어야 했던 거죠. 갈등도 갈등이고 두 집단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던 긴박한 상황. 이때 사도들이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말씀과 구제의 사역을 분리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담당할 담당자를 세우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경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그 사역의 담당자들 집사의 조건을 소개하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요. 먼저 내적인 부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들이 나타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은혜를 말합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가 있어야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람 평가하고 사람 세우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역은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저 오늘 두 번째 조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외적인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왜 사도들은 칭찬받는 사람을 조건으로 말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갈등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모두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오래된 귀한 이 사역을 깨뜨리지 않고 계속 해나가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부탁대로 일곱 명의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이요. 우린 대개 이들 중에 스데반에 좀 더 집중하죠. 익숙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스데반 말고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여섯 명이나 더 있었음을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사람은 사도들이 지정해서 세운 사람들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칭찬받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 본문의 일곱 명 말고도 우리 지난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요. 여러분, 두 사람도 본문 3절이 말하고 있는 기준과 일치한 것 같습니다. 요한삼서 1장 3절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 이런 칭찬을 받았었고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도 요한은 그가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에게 또 증거받는 자라고 그렇게 칭찬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일곱 사람, 가이오, 데메드리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하지는 못했어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매우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많아져야 할 이유, 제자들이 많아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곱 명으로 갈등은 봉합됐습니다. 그리고 구제사역은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한 과정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흥황해졌고 또 많은 것들이 확장되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드릴 수 있는 자,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 예수 이름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이름 높이고 내 명이 높이고자 칭찬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고 쓰일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칭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어떠한 일에서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에게 칭찬 듣는 사람 되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목표들을 달성해가며 주의 사명 나눠맡아 주의 일들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책임 다하는 우리 되어져 보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의 유산 구제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이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의 상황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량들을 위하여서 우리로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그 사역으로 더 크게 주께 영광 돌려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